예, 사렙타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렙타 과부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있다가 그 사렙타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를 드려서 아이를 살려냈는데 문제는 그 이러한 먹는 기적과 이 다시 살아남의 기적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문학 안에서요. 그래서 예언 문학 또 신명기 사상적인 문학들은 이 선민 사상을 구축해 나가는 중심이었습니다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또 그들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게 하죠. 이방인과 어떤 하나님의 관계 또 이런 걸 또 보편적으로 보여주다가도 또 어떤 곳에서는 유다인만을 선택하시는 하느님처럼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선민사상은 좀 나중에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중간부터 그 선민사상이 이제 고정화되면서 이루어진 그 전까지는 뭐 광야 시대나 여호수아기 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이방 민족들을 그냥 피가 섞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 보았던 그 시선이 훨씬 강했다라는 그런 색깔들이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 유다인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상이 연문학 안에서 또 갈등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죠. 엘리야와 이방인 과부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유다인의 편협함을 꼬집으시죠. 루카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직접 인용을 하셨으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런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시돈지방 사렙타 과부 바로 이방인에게 유다인 너희들은 다 가만두고 하느님이 이방인 여인에게 복을 주셨다. 너희들의 편협함을 깨달아라 라고 이제 그 편협함을 비판하고 계신 거죠. 18장 1절에서 15절 엘리야와 오바디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엄청났겠죠. 1절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러 가십니다. 이제 3년 만에 가뭄을 풀겠다라는 얘기신데 어쨌든 이거를 푸는 방법이 좀 가혹하죠.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아합 왕을 직접 만나라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목숨을 걸어라라는 말과 똑같죠. 찾아서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직접 가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아합의 국내 대신 가운데 오바디아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4절 오바디아는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1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준 인물이다. 이제벨은 아합의 아내, 여왕이죠. 그 학살 때 오바디아가 주님의 종들을 거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오바디아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라고 말합니다. 오바디아는 또 알리러 간 사이에 예언자 당신이 사라져서 자신이 거짓을 구한 꼴이 될까 또 두려워하고요. 뭐 까딱 잘못하면 왕이 왔다 갔다 쉽게 사람을 죽이는 그 어떤 두려움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12절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엘리야는 오바디아를 안심시키고 보내고 그렇게 아합 왕과 엘리야는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18장 16절에서 19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가뭄의 원인을 예언자에게로 돌립니다. 17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서 가르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의 1,000명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싸우려고 모은 것인데 그 아합은 기우제를 같이 지내려고 하나보다 하나의 어떤 화해의 어떤 동작으로 아합이 오해를 한 거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앞에 종교혼합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유대교 주인 야훼 하느님과 그 가나안의 이방신을 막 섞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 그러니까는 주님의 예언자 엘리야랑 다른 이방신의 사제들이 모여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게 이때는 일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결로 안 본 거죠, 아합왕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다른 이방신의 사제들 예언자들과 합해가지고 기우제를 지내주려고나 해서 아합왕이 모아준 겁니다. 이게 싸우려고 모았으면 아합왕이 안 모아줬겠죠. 20절. 18절에 18장 20절에 40절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제목은 대결입니다만 사실은 합동 기우제의 성격입니다. 20절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아합은 둘이 두 팀끼리 나눠서 싸우라고 모은 게 아니라 너희 다 힘을 합쳐서 기우제를 합동 기우제를 지내라고 모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멜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처럼 폭풍의 신을 가리키는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시나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이산이야 시나이라는 것도 달의 신의 이름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가 반성을 하고 다른 이방신들의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합동 기우제를 카르멜산에서 실시하려 한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특히나 또 카르멜산 이름이 이방신, 폭풍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이 가르멜산도 이방신에게 제사를 아주 열심히 지내는 뭐 야훼신앙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곳이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 아방은 아 그냥 합동기우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상황이 반대로 흘러갑니다. 일단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22절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라 됩니다. 이세벨 여왕이 3년의 감옥 동안 그 탓을 주님의 예언자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찾아내면서 샅샅이 계속 죽여갔던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의 사제들에게 기우제 배틀이지 않고 너 먼저 해라 해봐라 그들에게 성공을 돌립니다. 잘하나 보자 라고 그래서 바알의 사제들은 황소 한 마리를 제물 올리고는 그것에 저절로 불이 붙을 때까지 기도해보라 라고 엘리야가 제시하죠. 바알의 사제들이 반나절 동안 기도를 하지만 제물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고 33절에서 35절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내 항아리에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그러니까 불을 피워야 되는 곳에 물을 쏟아부은 거죠. 극적인 장치를 엘리야가 더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38절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하느님에게로 돌아섰다 라고 합니다. 39절 온 백성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사실 얼마 가지 않죠. 불을 내려주고 모든 걸 불사르는 물리적으로 모든 걸 불사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두려움에 입각한 신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이 잠시 하나님에게로 넘어온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엘리야도 알고 있는 거죠. 모여있던 바알의 사제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촌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결말이 좀 충격적이긴 하죠. 뭐 여왕 이세벨이 뭐 나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국을 뒤지면서 주님의 예언자들 죽인 것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는데 엘리야가 똑같이 하고 있죠. 이세벨이 물론 이세벨이 죽였기 때문에 동태복수법으로 나도 복수를 한다라는 뭐 엘리야의 입장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과 똑같이 모든 사제들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시선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구약의 어떤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한 처단입니다. 구약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죠. 정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 세운 거죠. 이세벨이 다 죽였기 때문에 하느님도 다 죽인다.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구약이니까요. 18장 41절에 46절 이제 가뭄이 끝이 납니다. 하느님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뭄을 끝내십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45절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르엘로 갔다 라고 합니다. 비가 내려서 아합왕은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벌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 아합왕은 엘리야 예언자가 이 바알의 사제들을 예언자들 전부 죽일지 몰랐거든요. 지금 450명이 한꺼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왕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비가 오긴 합니다만 그건 둘째 문제고 자신의 영역을 이 엘리야가 건드린 거죠. 한번 해보자라고 엘리야가 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 자기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에게 아합은 돌아갈 때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여왕은 이 이야기를 두고 가만히 있지 않죠. 19장 1절에서 8절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아합은 카르멜산에서의 사건을 모두 엘리야 탓으로 돌리고 이세벨에게 고자질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는 몰랐다. 엘리야 그럴 줄 몰랐다. 난 합동 기우제인 줄 알고 모아줬더니 걔가 다 죽여버렸다 하고 엘리야를 탓하죠. 1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였다. 고자질해서 나는 탓이 없다라는 어떤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꼭 그를 죽이겠다는 전가를 보내고 엘리야는 두려워서 당연히 도망을 치죠. 물리적으로는 이세벨 여왕이 훨씬 앞서니까요. 3절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유다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다. 부엘세바 많이 나오죠. 부엘세바는 뭐 상징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차지했던 땅의 최남단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표현, 뭐 단부터 부엘세바, 한국으로 치면 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 속에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죠. 복음에서 예수님도 공생활 전에 그러셨듯이 엘리야는 지쳐있을 때 이렇게 광야를 찾습니다. 자신의 소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느님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음식으로 엘리야의 힘을 북돋우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다시금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8절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호렙산이 바로 시나이 산입니다. 그래서 왜 산 이름이 두 개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시나이 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나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르멜 산과 같이 이방 신의 이름을 본단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신명기 신학자들은 이 시나이 산이라는 이방 신의 이름 붙은 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 나름의 산 이름 호렙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방 신의 이름을 그 거룩한 산에다가 덧붙여서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산 이름이 이제 두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